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회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올라가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8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배 타고 이탈리아로 떠나갑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가 가진 복음의 열심대로 이제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를 향하여 나갑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 있는 그 민족주의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남보다도 더 뛰어났던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뛰어난 학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반대했었고 주를 만나서 회심하고 그 극적인 회심 이후에 다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3차 전도여행을 거치는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오늘 27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회가 깊은 것은 우리가 척 생각하듯이 바울에 대한 역사적인 칭송, 그의 풍성한 열매들로만 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가 그 많은 고생 속에서 끝이 아무런 보상 없이 더 큰 고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무고를 당하고 그리고 몇 번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난관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로잡혀서 몇 년 동안을 옥중에서 보내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변명의 시간들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차원에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그에게 흠이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큰 환난을 향하여 나갑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평가하자면 실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배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실패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현대 신자들의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바울이 억울하고 바울이 더 큰 환난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당연시하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아멘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 근래 오늘 뭐 어떻게 순서상 이 설교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마침 이 설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제 부흥이 잘 이루어지다가 요즘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어렵다 그럽니다. 건축업자도 어렵다 그러고 수출업자도 어렵다 그러고 누구나 어렵다 그럽니다. 노동자들도 옛날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물가가 그 이상으로 뛰어서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을 할 뭐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만 신자에 관해서 제가 논평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 논평을 해야 됩니다. 70년대 이후로 시작된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우리 이 보통 얘기하는 이 강남에 사는 똑똑한 분들이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일찌감치 회사 내에서 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나중엔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갔고 결국 기업주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주는 돈을 냈을 뿐이지 꼭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상이 기업주의 그 고유의 영역까지 흔드는 실력 발휘가 되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러서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제 독립해서 그의 실력과 능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 상태가 좋을 때는 실력과 능력만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어려워지자 자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실력 이전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고 보통 경영인들, 그래서 새로운 창업을 서둔 이들은 실력과 능력으로 시작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과, 하고 싶은 결혼, 살고 싶은 집, 타고 싶은 차, 안 해본 게 없고 그리고 손댄 것마다 실패해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말년에 와서 쉰이 넘어서 드디어 사업에 실패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불신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 해당하는 대목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드디어 그가 자기가 당한 실패에 대해서 참지 못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바울의 이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어볼 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실패가 일어나면 안 되는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신자에게는 난관이 닥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신앙 이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치열한 교육 경쟁국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유리창을 깨도 괜찮고 공부만 잘하면 옆집에 불을 놔도 괜찮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용서가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눈이 세 개 달려 있어도 딸을 줍니다. 그렇죠?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는 나라가 돼서 애들이 훌륭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그 화투격인 카드에 나오는 조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훈련을 본인이 포기해도 좋도록 연습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실패는 다른 모든 것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의 성공은 다른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나 사업이나 어떤 일에서의 실패가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그런 단치적이고 가난한 인생을 만들어서 신앙 인격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했던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했던 방법인 것처럼 신앙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헌금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좋다는 게 궁극적으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실패라든가 성공이라는 얘기가 다시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가 몰락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는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될지는 몰라도 사람 구실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따져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7장, 28장을 연결해서 이어보면 아시게 됩니다만 이 가는 길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광풍을 만나고 그 배 타고 가는 일이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파선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잃어버리고 파선했을 때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 호송하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도 생기고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거기에 바울이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비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13절 말씀 봅니다. 신자란 어때야 하는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건 분명히 훌륭해지기 위한 열심 있는 공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꼭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스스로 비치고 소금의 역할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다음에 쫓아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매우 욕먹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거 아시죠?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아닌 거. 겉만 번지르르 한 이 겉만 호마이카칠한 썩은 놈들아. 즉 외식하는 자들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만큼 외식을 잘했느냐 하면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물론 바치고요.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만 그 전신인 구약시대 법으로 가서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은 걸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그 닭을 알을 생산해서 그 알을 먹기 위해서 산 닭이었으면 목적이 그 알을 안식일에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그 닭을 다른 목적으로 샀는데 키웠는데 뭐 아침에 꼭 끼워하는 걸 들으려고 키웠는데 알을 낳았으면 그걸 먹는 건 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우습죠. 저들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주님이 저들을 욕했으니까 우리도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뭐 이렇게 비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주목사님 뒤에서 뭐 주문 외우셨어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낸 열심보다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꾸중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하는 거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가 뭐냐? 이제 예가 나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분노에 관한 법칙입니다. 분노의 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에 법을 지켰느냐 저촉됐느냐의 기준이라면 주님은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법의 저촉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미움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미우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살인이 일어나죠. 살인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왜 나왔느냐 할 때 미움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마음 자체를 정화하지 않고는 이 법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 얘기로 돌아갑시다. 공부란 뭐죠? 수학을 100점 맞는다, 영어를 100점 맞는다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석차가 몇 등이고 전국에서 몇째냐를 따지는 것이 남보다 더하고 못하는 싸움이 아니라 공부란 성실에 관한 척도입니다. 학생 시절엔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그 나이에 맞는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느냐 몇 등이냐 경쟁적 상태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입니다. 좀 아둔해서 열심에 비하여 석차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꾸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열심을 미련하게 낸 것이라면 고쳐줘야 하는 것이 공부에선 중요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성실할 것과 지혜로울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의 최대 목표입니다. 성실과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공부지 내가 남보다 얼만큼 더 아느냐 내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지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미움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가라는 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아람어로서 지금 우리말 뜻으로는 조금 뉘앙스가 정확치 않은데요.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뉘앙스가 같은 욕이 있습니다. 빠가야로입니다. 이게 뭐 일본말 쓴다고 뭐 너무 그렇게 노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가야로 우리말로 하면 바보입니다. 바가가 바보, 그러니까 골빈 놈인데 쉽게 그게 우리말로는 요즘 조금 그렇게 심한 욕으로 안 들리죠. 일본 사람은 바가야로라는 말을 들으면 칼을 뽑는 욕입니다. 우리한테는 바보 내지 골빈놈 같군. 칼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울 사람들에겐 이 놈이 굉장히 큰 욕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회에 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풍성해졌느냐 하면 6.25 덕분이라 합니다. 원래 이남 사람들의 욕은 최고의 욕이 그 이놈 내지 아주 최고의 욕은 연병할 놈 정도였는데 전쟁 중에 육박전을 하다 당한 욕이 뭐냐면 갓나새끼거든요. 여기서 뭐 완전히 졌죠. 이 육박전 이전에 설전에서 지니까 안 되겠어서 6.25를 하다가 이북의 거센 욕이 이남에 와서 충만하게 열매를 맺어서 요샌 욕이 뭐 요샌 뭐 치사찬란합니다. 라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직도 일어나거든 아직 아니다 이겁니다. 산수를 100점 맞았다 영어를 100점 맞았다가 훌륭한 건 아니라고요. 뭘 안 하면 내가 성실했는가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남과 함께 사는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순결에 관한 법칙입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작은 집을 두고 사는 것 또 짬짬이 어디 딴 동네 가서 누구를 은밀히 만나고 오시는 것만이 가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늠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음탕한 문제에 대하여 내 마음이 뺏겨져 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음란 비디오를 보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눈에 깃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눈이나 손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종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느 만큼의 오해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그 강도가 새마을 금고를 털어서 2억 6천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강탈을 해서 가다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고 이렇게 전복이 돼서 현금이 길바닥에 깔린 겁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라 돈을 줍느라고 너무 북적대서 범인이 도망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돈 줍는데 어디를 비켜주겠어요 누가? 잡으려면 아무도 안 잡지만 그래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잡혔답니다. 근데 회수된 돈은 2억뿐이고 6천만 원 곧 잠깐 새 모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얘기가 걸작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을 통찰하셔서 도둑놈이 현금을 갖고 가다가 떨구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건 큰일이죠. 그건 어디서 우리가 누구를 사기치고 강탈하고 한 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의 싸움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33절에 가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법이라고 배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란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해야 되는 정도라면 너는 진 거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은 사실일 것이라고 믿도록 네 인생과 삶을 쌓아오라 이겁니다. 맹세하지 말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성적이 너 10등 안에 들었으면 이거 사주고 20등하고 10등 사이면 본전이고 20등 밑으로 갔으면 넌 죽인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넌 죽인다예요. 그러나 자식이 성실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식이 걱정하는 데 대해서 야 성적이 아무르면 어떠냐? 네가 성실했는데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 성실한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라고 인정해야죠. 내가 사람들에게 참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남들이 보고 저긴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걸 받아내야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실패에서 가장 약오른 게 뭐죠? 실패하면 주변에서 천벌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요. 실패하면 주변에서 이제 그를 꺾었다고 혼자서 기뻐한다는 사실 때문에 약이 오른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1등으로 증명을 하지 마세요. 경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마시고 그의 그 된 것, 즉 내가 누구냐로 자신을 증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로 하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받지 마십시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평가받는 일에 신자다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봅시다. 사랑의 법칙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법대로 살면 못 삽니다. 그죠? 이건 결단코 질서와 권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소유 권리, 개인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즉 사랑의 법칙이란 이기심을 벗어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센티멘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콜릿을 나누어 먹는 분위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드러운 여자여야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을 벗어나고 있는 것.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때문에 원수가 생기지 말라고요. 원수를 만나면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견딥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둘이 만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둘인지 하나인지 모르게 붙어 안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좋을 땐 끌어안고 7살에 만나지 못해서 한이라고 한탄하다가 1년 만에 헤어진 사람을 하나 둘 본 게 아닙니다. 이름을 꼽으면 전화번호 부책보다 더 많게 나오는 것이 이혼한 부부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이냐? 마태복음 5장 앞절에 가서 보십시다. 팔복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것이 다 뭐죠? 우리의 심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심성이 무엇을 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요구하죠? 거룩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가치를 위하여 남을 짓밟는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는 할 수 없음, 무능함, 우리 안에 그 일을 만들어낼 조건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음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없습니다. 파산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범죄한 자를 향하여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범죄를 행동으로 했고 나는 열매만 맺지 않았지 같은 씨와 같은 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공부요. 그 공부가 훌륭해지는 공부입니다. 언제나 나를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성질, 내 욕심,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비우는 싸움이야말로 모든 신앙, 신앙적인 모든 공부, 그 공부가 훌륭해지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포로가 되라고 하면 포로를 당하는 것이요, 돌에 맞으라고 하면 돌을 맞는 것이요, 실패하라면 실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그 일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겁니다. 주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기로 했다. 그럼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겐 기쁨입니다. 성공이고요. 그 가는 길을 파선하게 한다. 그럼 거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가 있다고 순종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그에게는 기쁜 길이요, 자랑스러운 길이요, 충성된 길이요, 감격할 길이지 한탄과 눈물과 비명 지를 길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으니 좌절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어려움은 난관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을 결실케 합니다. 더 높은 경지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경박하게 하며 생각할 틈을 갖지 않게 하며 꼭 경쟁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와보십시오. 나 이번에 차 바꿨다. 나 이번에 다이아 반지 샀다. 나 이번에 미국 관광하고 왔다. 그래서 그날 저녁 꼭 그 친구 집은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쪼다하고 결혼을 해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가. 넘겨주고 나눠주는 것이 싸움과 시샘과 갈라섬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무언가를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신앙적인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 문제에서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못되게 크는 것 같이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못되게 크고 있습니다. 자식이 못되게 크면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건 다리를 하나 자르는 한이 있어도 가늠치 말라는 요구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네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온몸이 성하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전자오락에서 해서 헤어나지 못하면 오른쪽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각오로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신자가 신자답게 크지 않으면 목사가 여러분의 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끝나고 저기 줄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훌륭해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마땅한 복된 과정입니다. 실패치 않는 신자로서 새롭게 여러분의 현실과 인생을 점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서서 주님 앞에서 점검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있는가 묻게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실패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실패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낳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겸손히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오며 성실한 열심을 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사 저들의 생애를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